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건축을 규제하는 법령에 보면 용적률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알아보니까 땅 면적 대비 건물 바닥 전체 면적의 비율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100제곱미터짜리 땅인데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건물의 바닥 면적을 다 더했더니 300제곱미터가 나온다 하면 용적률은 300%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얼마나 빽빽하게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라는 규정일 텐데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고 이런 다양한 규정들이 있어서 오늘은 이 용적률 정책에 대한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국회 기후변화포럼의 최준영 운영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용적률이라고 하는 게 제 말이 맞죠? 어디는 높게 빽빽하게 지을 수 있고 어디는 빽빽하거나 높게 짓지 말아라 이 말일 텐데.
네, 맞습니다.
이걸 왜 지역마다 따로 정해놨습니까?
이게 이제 만약 용적률이 없다면 모두가 예. 좁은 땅에다가 최대한 건물을
높게 짓고 싶겠죠.
높게 짓고 싶겠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규정을 정해놨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1970년부터 이제 이 용적률 개념이 들어왔고요.
예.
그 이전에는 이제 그 땅인 접한 앞에 도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도로 폭의 1.5 5배에다가 8m를 더한 높이가 건물의 높이였습니다.
아, 고도 제한만 있었다?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도로 폭에 따라서 건물 높이가 다 똑같겠죠.
그렇겠죠. 도로가 넓은 도로에 접하고 있으면 높이 예, 예. 할 수 있고.
예. 예. 그러니까 건물이 똑같이 있다 보니까 너무 이제 도시가 단조롭다.
아, 그렇겠어요. 예. 같은 도로는 폭이 같을 테니.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란 걸 정해서
관리해주면.
예, 융통성을 이제 부여해주기 시작을 한 거죠.
땅 주인 입장에서는 용적률 높은 게 좋죠? 말씀하신 대로 높게 지을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활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용적률이 높은 게 네. 여러모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근데 용적률이 높다는 건 거기가 빽빽하게 지어지니 가게도 많이 들어가고 주택도 많이 들어간다는 뜻인데 그러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빽빽하니까 불편하다는 뜻일까요?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도시라고 보통 꼽는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를 보면
네.
용적률 파리 시내 전체가 한 277%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서울은 어느 정도입니까?
서울은 한 150% 정도 내외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평균이?
예, 예.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높은 동네는 뭐 250% 가까이 되는 동네도 있긴 하지만
네.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한 150%에서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프랑스 파리는 고층 건물도 거의 없는데 왜 더 높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쉽죠 보면은.
예.
실제로 이제 파리를 가보시면은 대부분 미음자형 건물로 7층, 6층, 7층 건물이 쭉 펼쳐져 있는 구조입니다.
예.
그에 비해서 우리는 높은 아파트들이 있고,
예.
그 다음에 2층 짜리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평균 내보면은
오히려 파리가 더
높이가 높다.
용적률이 높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더 파리가 더 아름답고 쾌적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그 삼성동에 있는 이제 아이파크 예전에 헬기랑 충돌해가지고 많은
네.
사람들이 알게 된
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296%입니다.
네.
예. 근데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건폐율, 즉 전체 땅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밖에 없어요.
마당이 넓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90%는 그렇죠. 거의 공원화돼 있는 개념이죠. 예.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화곡동이나 이렇게 다세대 주택들이 많은 곳은
예.
용적률이 보통 한 150에서 180 정도인데요. 뭐 녹지나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좀 빽빽하고
했어요.
예, 예. 불편한 느낌.
똑같이 100평짜리 땅에 바닥 면적 30평짜리 집을 짓더라도
네네.
100층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딱 30평에 100층 올리면 되지만 예를 들면 20층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건물을 5개를 지어야
네네.
100집이 들어가니까 빡빡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네.
느끼는 이제 불편함이나 뭐 쾌적함은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조금 높게 짓더라도 시원스럽게 해서 마당 넓게 만드는 게 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계신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그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의 기본 개념이었고요.
예.
예, 이것이 이제 최근에 뭐 기후변화라든지 환경 친화 도시를 만드는데도 이제 컴팩트 시티라고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이제 한 곳에 몰려라. 모아서 높이 짓고 나머지 땅을 자연으로 내버려 두면 자연도 보존되고.
근데 높은 건물 짓는 게
네네.
환경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당이 넓으면 거기에 꽃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니 환경이 좋다 이 논리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더 큰 거는 이제 교통 수요가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식으로 넓게 단독주택이 있으면
예.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차를 몰고 멀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좁은 홍콩처럼 좁은 곳에 몰려 있으면
높은 건물에만 사람들이 살면 일단 모여서 살 수 있으니까
네네, 각종 편의 시설도 주변에 있고요. 또
예.
무엇보다도 대중교통의 이제 경제성이 나오다 보니까 뭐 이제 지자체나 공공 부문에서 투자를 하기도 좋습니다.
예. 그 말씀은 우리나라의 특히 이제 서울만 보면 2층, 3층, 4층 정도 되는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들을 가능하면 모아서 아파트를 한 채 짓거나 더 높게 짓게 하는 게
네네.
사람들이 모여 살고 출퇴근 멀리 안 하고 하는 유리한 방법이다?
네, 맞습니다.
아, 그 반대로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사실
들었는데요.
상당히 상반된 이제 의견들이 이제 많이 존재를 하는데요.
예.
이제 토지 공개념 개념에서 봤을 때도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유리하고요.
예.
그다음에 수요가 있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더 몰려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이제 제도적으로 좀 보장해 주는 게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제를 하고 있는데
네네.
우리 규제가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보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적률은 몇 퍼센트로 해라라고 하는 게 지역마다는 다르죠.
네, 일단은 이제 법에서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시행령에서 이제 각 토지 용도별로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몇 프로 범위 내에서 정해라라고 하고 세부적인 거는 이제 시도지사나 이제 기초지자체 장이 정하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지자체에서 예, 예. 서울이면 서울시.
네네.
그럼 서울은 용적률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동네마다 다를 텐데.
예, 일반 뭐 3종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 같으면 이제 250%로 이제 정해놓고요. 이제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270, 뭐 300까지도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 3종 주거지역이라는 건 보통 아파트 있는 동네.
네네, 고층 아파트가 있는 동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고층 아파트 있는 동네라도 경기도 고층 아파트가 더 높다는 뜻이네요.
예, 보통 더 층고도 높은 경우도 많고요.
아, 용적률 규제가 다르니까.
네네.
서울과 경기도가 용적률 규제가 다른 건 왜 그래요? 그건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의견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두 사람이 서로?
일단은 처해 있는 상황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 400%까지 용적률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빽빽해지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기반 시설 투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집만 많아진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아, 너무 불편하다. 민원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낮추기 시작을 해서 이제 300%를 지나서 실제로 법에서는 300이라고 그러지만 서울은 자체적으로 250까지 이제 지금 낮춰놓은 상태고요.
250.
네. 그에 비해서
예.
경기도는 이제 개발을 좀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뭐 270이라든지 280까지 이제 대부분 이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낮춰놨다가
네네.
뭐 각종 기부 체납을 하고 공원을 내놓고 뭐 이렇게 하면 조금씩 올려주는
네네.
그런 방식을 쓰나 보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50이라고 해도 나 집 짓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바로 250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예.
처음에는 210% 정도만 줍니다. 이게 이제 기준 용적률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각종 이거 따라주세요라고 정해놓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걸
예.
다 따라가면 허용 용적률을 받아서 230%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도로라든지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를 제공해주면
네.
다시 250%까지 인정을 해주는 거죠.
어쩐지. 그래서 저도 재건축 아파트 지을 때
네네.
그 서울시가 허가해준다 안 해준다 뭐 서울시랑 분란이 있다 이러길래
네네.
아니 그냥 지으면 되지 굳이 왜 서울시에다가 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싶었는데 서울시가 오케이 해줘야 이 용적률도 좀 높일 수 있고 그래서 그런가 보군요.
예, 상당히 규정이 이제 좋은 의도로 만들었지만 막상 이제 지키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신경 쓸 게 많죠.
네.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서 용적률을 더 주고 안 주고 하는 그런 제도도 있어요?
네네. 지금 이제 대전이나 대구, 부산 같은 이제 지방 광역 도시 같은,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요.
네.
이제 주로 서울 지역에서 내려간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들이 너무 점유율을 많다 보니까
네.
지역 업체들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지역 업체가 주도하는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재건축이
예.
이루어질 경우에는 한 15%에서 20% 정도 용적률을 더 얹어줍니다.
그렇군요. 용적률이 이게 정책 수단으로 쓰이고 있네요.
네네.
예전에 우리 서울에 아파트 처음에 생길 때 보면 기껏해야 5층.
네네.
아니 아파트를 저렇게 높게 지어 하면 12층. 근데 요즘에는 뭐 20층은 기본이고 계속 올라가고 저도 가끔 외국에 나가서 보면 뭐 50층 아파트도 그리 안 높아 보인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네네.
이게 시대에 따라서 뭔가 좀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사람들이 이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인구 밀도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늘어나니까 토지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고층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추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정된 토지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가 좀 바뀌는 게 낫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규제가 필요할 땐 규제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뭐 용적률을 산다든지 하는 이제 좀 다양한 정책 대안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빽빽하게 지으면 장점도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국회 기후환경포럼의 최준영 운영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